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렇게 요한복음의 재앙 시리즈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좀 막간의 장면들이 끼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판의 장면이고 지금은 일곱 나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일곱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면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다른 면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복음을 감당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궁궐과 바로의 군대는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도 보호받고 또 구원받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 어제 장면을 보면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너무나 쓴맛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나 이게 단데 그 복음을 실천하는 데는 고난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이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가 주어지는데 이 갈대를 받아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았고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 42달 동안 짓밟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측량한 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바깥 마당은 뭘까요? 바깥 마당은 교회 아닌가요? 교회 밖인가요? 여전히 교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교회가 보호받지만 동시에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보호받음과 또 고난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42달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2달 그러면 그것이 상징하는 어떤 기간이 있는 거예요. 40일 그러면 알겠고 40년 그러면 알 수 있는 42달이라는 기간은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사분오열되면서 이스라엘 그 지역을 맡았던 그 시기 중에 그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들을 했어요.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42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42달을 언급하는 것은 그때만큼이나 처절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상징적인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의미는 증인의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 증거로 이제 확증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제 두 명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인데 이 두 증인은 교회인데 교회가 그 증언을 인정받고 효력 있는 증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 이 1260일은 42달하고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 같은 기간 1260일 동안 교회가 권세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오는 동안 그것을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 6절에 오늘 증인들의 활약을 보면 우리가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많이 나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다시 성경 일독하고 또 계시록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막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좀 너무 명백한데 하늘에서 비를 멈추는 또 물이 피가 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 그런 것을 교회가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또 어디서 봤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에 서 있었던 구약의 그 선지자 또 구약의 율법의 대표주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누가는 별세에 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증명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저 고대 경전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제자들이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가, 성도가 성령에 충만한가, 이제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핍박은 있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교회가 권세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영광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더불어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객사했든지 전사했든지 하여튼 매우 참혹한 죽음의 모습입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유언도 남기고 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보지 않는 짐승에 의해 훼손될 수도 있는 정말 기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사흘 반 동안 장사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 3년 반의 박해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그런 현장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기꺼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다가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겨진 채로 탈수되어서 죽거나 채찍이나 돌에 맞아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품격 있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해버렸다면 지금의 그들의 영혼은 어디 있을지, 오늘날 교회는 어디 있을지, 우리는 있기는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육신의 장막을 기꺼이 벗어 던졌기에, 그렇게 순교의 용사로 우뚝 섰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수되고 교회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어디선가 봤던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 기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공격하던 자들이 깜짝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교회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올라갑니다.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이며 교회가 승천의 공동체인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막 핍박 당하는 것은 우리의 막 지금 모습 같고 내일 모습 같고 그래서 떨리는데, 주님께서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로 불러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냠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위로받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잘 갖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붙잡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해와 핍박은 당연하다, 억울한 것은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하늘 소망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겠습니다. 기치록을 받아든 그때의 첫 성도들, 첫 독자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의 영성, 그들의 순교의 헌신, 첫 제자들의 그 순교의 마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최소한 그 첫 제자들의 마음을 좀 잘 좀 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서, 혹은 그렇습니다, 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아우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제자들 위해서 그들을 또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막 그런 경우를 봅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두 증인들, 그런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 순교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의 각오로, 우리가 바로 그들의 후예다 하는 사도들의 후예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복음으로 살아내는 순교적인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받고 있던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영광을 받은 승리한 공동체임을 또 확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주님의 신부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핍박의 기간 동안 사명을 수행하고 그런 권세 있는 증인들의 공동체로 교회가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연약한 성도들 또 모든 영적인 리더들 또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붙잡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